두 번 불러주시는데도 아주 드뭅니다. 근데 또 나올 때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길게 쳐주시는데도 너무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지난 시간엔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봤고요. 또 차별금지법이 옳다고 하는 동성애, 성전환,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을 어떻게 성경의 진리로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 차별금지법과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전환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큰 흐름을 이제 그 사회학적인 용어로 성혁명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혁명 운동. 그래서 섹슈얼 레볼루션 무브먼트 이렇게 영어로 부르는데요. 혁명 이러면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혁명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에 대하여 거룩하게 하시면서 금하신 이방인의 음란한 성을 금하신 게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 18장, 20장 두 개 있는데 근친상간 금하시고 또 수간도 금하시고 또 동성애도 금하고 또 각종 혼인 외에 음란 행위를 금하시면서 우리 부름받은 백성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이 레위기의 계명이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법과 절기 음식법 이런 것들은 다 폐기됐지만 이 성에 관한 이 계명은 하늘나라의 백성들로서 이게 폐기되지 않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 폐기되지 않은 율법을 종교개혁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걸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덕법, 이 성윤리 또는 성도덕, 성에 관한 음행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지켜야 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으로 우리는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혁명은 이 하나님이 성경으로 금하신 것을 다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 어때요? 이 마귀가요 말을 멋있게 해요.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도록 또 성경에 금하는 죄를 금하는 모든 계명을 그 폐지하겠다라고 68혁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혁명의 슬로건이에요.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 하나님도 우리를 뭐 금지하라고 하지 마라 이게야.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얼마나 폐역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금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폐역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폐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말씀 나는 없다고 봐 이렇게 얘기하면 없는 겁니까? 천국과 지옥 나는 없다고 봐 이러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봐 이러면 없는 겁니까? 이런 것은 인간이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스스로 창조하신 분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있나요? 어느새 이렇게 깨서 의식을 갖다 보니까 여기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나온 거지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만든 건 아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자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정의 이런 것들은 입법자가 있어요. 이 진리를 계명을 도덕을 세우시는 분, 세우신 분만이 이걸 폐기할 수 있어요. 이 계명을 인간이 아무리 얘기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명을 전 인류가 합의해서 없다고 해도 없는 겁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전능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입법자가 아닙니다. 입법자만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을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심판하겠다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주 폐역적인 슬로건입니다. 이 말에 미혹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혁명이라고 하는 말의 이 흐름 속에서 이 전 세계에서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하나님이 금하신 음행, 그 다음에 성의 결정,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날 때 딱 이렇게 이 성은 성별이라고 그래요. 이제 남성과 여성의 구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이게 성별이라고 그래요. 성에 대한 구별. 이 성에 대한 구별은 인간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리 타져봤더니 남자와 여자는 유전자가 달라요. 그 유전자가 XXXY 이래가지고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예요. 이 유전자는 모든 세포에 들어있어요. 인간의 그 세포수 몇 개래요? 아직도 집계가 잘 안 되나 봐요. 조대래요, 조대. 그러니까 인간의 이렇게 머리카락을 하나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세포 하나에도 다 남자 여자의 이 지금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이 염색체를 인간이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인간이 이걸 자꾸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막 호르몬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이래도 절대 이거 못 바꿉니다. 이거를 이제 성별을 바꾸는 것 시 과학적으로 가능하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영어의 원래 표현으로 따지면 원래 이제 그 이 부분에 관해서 과학적 진실을 그대로 말한 분들의 말에 의하면 성별을 바꾸는 것을 섹스 체인지라고 그래요. 섹스 체인지 is impossible이에요.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섹스 체인지 is impossible.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섹스 체인지 It's impossible. 네.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어. 나는 가능하다고 할 거야. 이런 건 어떻게 볼까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다고 굳게 믿는 거, 이거를 우린 좋게 말해서 정신승리라고 그래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이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성전환이라고 그래요. 트랜스젠더 이래가지고 이 젠더라는 말을 쓰는 순간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젠더는 사회적 성 이래가지고 인간이 결정하는 성을 의미로 원래 쓰였어요. 젠더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인간이 선택하는 성은 젠더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성별은 남녀를 구별하는 의미에서를 남녀 구별을 의미로 성행위를 의미하는 섹스가 아니고 성별을 의미하는 섹스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섹스와 그 다음에 젠더 자체는 이 영어로는 구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성으로 구별하고 있어서 더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젠더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젠더라는 용어를 가끔 쓰죠? 핸드폰 용어에 핸드폰에 이렇게 충전할 때 이렇게 꼬다리 이렇게 끊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 젠더라고 그래요. 어? 이런 것도 젠더라고 부르면 안 돼요. 꼬다리 이렇게 불러요. 네? 지금 젠더를 거부하는 우리는 이 용어 자체를 가능한 입에 닿으면 안 됩니다. 네. 성별에 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을 뭐 성은 자연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별을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별 정체성 장애라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꾸 불러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때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하나님 대적하는 프랑스 학자 시몬느 보부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유명한 슬로건이에요. 여성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대표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이 남성성, 여성성 이런 것들을 심리로 봐서 지금 인간이 그 내면에 여성성과 남성성이 있는데, 그 내면에 있는 심리적 특성과 맞게 몸도 맞아야 되는데, 이게 육체는 남성인데 심리가 여성보다 훨씬 여성스러운 분들, 그리고 또 육체는 여성인데 이 내면이 훨씬 막 남성보다 더 리더십 있고 씩씩하신 분들 좀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인간은 심리적으로 과연 남성과 여성이 확실히 나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심리로는 남자와 여자는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자가 남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보통의 여성들이 가지는 통상적으로 가지는 감수성보다 훨씬 요리, 패션, 예술 이런 거에 예민한 남성분들도 있고, 보통의 남성들보다 용기, 결단력, 리더십 뭐 이런 게 탁월하게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성별은 절대적으로 육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게 좀 잘못 지으신 것 같아요. 나 좀 바꿔주세요. 어때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별은 육체적으로만 결정하는 것이고, 이 성격상의 일반적인 남성성과 여성성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도의 차이,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이지 절대 성별의 차이가 아니다. 그리고 성별은 절대 인간이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우리는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하셨어요? 저 같으면 따먹게 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그 발상 자체가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타락의 기초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뭘 잘못하신 것 같다. 하나님은 절대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려요 하나님. 뭔가 진짜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돼도 하나님 진짜 잘못하신 것 같다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뜻이 있음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과 섭리를 감히 판단하려고 하는 이걸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난 왜 동성애만 이끌리는데 왜 동성애를 못하게 하죠?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 욕구가 있어도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기도해도 안 바뀌는데요, 기도해도요, 이 정욕의 발생 자체가 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정욕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러면 기도가 어느 날 싹 사라질까요? 하나님은 정욕이 사라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다 정욕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데 정욕을 경험하더라도 따르지 마라. 정욕을 따르지 마라고 얘기했지, 정욕이 생기면 저는 정욕에 다 져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정욕을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정욕에 진다? 이길 수 있다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길 수 있으니까 따르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은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동성애의 욕구와 그다음에 성전환의 욕구를 바꿀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날 이해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성경의 용어로 번역하면 내 정욕을 이해해달라는 것인데 어때요? 정신 차려. 정욕을 따르지 마.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을 절대 속지 마라 라고 얘기해서 어때요? 어쩔 수 있다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쩔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썩어져가는 옛 습관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의 능력, 이것이 성령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절제의 열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전 세계에 지금 이 성혁명이 기독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혁명의 완성판이 차별금지법 제정이에요. 그리고 시작은 어디서 하냐면 두 곳에서 하는데, 하나는 교육, 하나는 거리에 퀴어 문화 축제로 합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자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크게 문화축제란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느냐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방법은 노출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다 노출해요. 어떤 곳은 그냥 애들이 눈을 가려야 할 정도로 앞과 뒤가 다 안 가린 분들이 막 돌아다녀요. 이런 축제를 동성애 퍼레이드, 성전환 퍼레이드라고 해서, 이게 이제 70년대,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예 자기들끼리 뭐 문화행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막아? 라고 해서 그냥 줬어요. 그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이 벗으니까 구경하러 와요, 안 와요? 신기해서 오잖아요. 벗었으니까. 봐달라고 벗으니까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사람들이 또 왜 모이나 궁금해서 또 와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동성애자들 모임이 커진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과 성전환자들은 소수인데 그들이 아주 노골적인 선정적인 문화행사를 하니까 구경꾼이 모이고, 구경꾼이 모이니까 더 많이 모여요, 구경꾼들을 보러. 그러다가 그 지금 호주의 마디그라라고 하는 축제는, 시드니에서는 그 구경 방송이 생방송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방송을 하니까 이야 저런 걸 한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호주 전역에서 더 날라오고 해외 전역에서 더 날라오고 그러면서, 거기는 퀴어 축제를 한다 그러면 한 70만 80만 모이나 봐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종들이 이 퀴어 문화 축제를 이제 샌프란시스코, 뉴욕 뭐 주요 도시마다 6월 달만 되면 그냥 뭐 그냥 음란한 무리들이 그냥 시내를 활보해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는 막 술과 약물을 하고 밤마다 막 이제 아주 문란한 행위들을 하고, 그러다가 절제 못해서 폭행 협박해서 성범죄들이 수 없이 일어나도 완전 치안부제가 되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마치 마귀가 내 수하의 종들이 이 도시를 내가 점령했어 라고 영적으로 과시하듯이 이 퀴어문의 축제가 전순국의 선진국 도시들을 다 덮은 거예요. 근데 의식적으로 이 동성애를 금하는 것이 구약의 레위기에 있으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인데 텔아비브의 수도인지 인구가 한 40만 된대요. 40만. 근데 텔아비브에 돈 있는 동성애 운동가들과 동성애자들이 텔아비브에 다 비행기 타고 모이자. 그래서 텔아비브에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크게 하자 그래가지고 텔아비브에서는 동성애 퍼레이드에 얼마가 모일까요? 20만이 모여요. 도시의 절반이 그렇게 모일 정도로. 왜 꼭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배후의 영적인 흐름이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전국에 막 이 퀴어 문화 축제가 커지고 커지고 커질수록 퀴어 문화 축제의 주된 목적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올리고 동성애도 하나의 선택이다. 왜 우리를 못하게 하냐 막 이러면서. 어때요? 우리나라는 동성애 성전환을 못하게 하나요? 법률적으로 동성애 성전환자 한다고 아무도 처벌 안 해요. 우리나라는. 서구는 한때 처벌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유를 달라 이러는데 이미 자유가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누가 막아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반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를 반대하면 차별로 몰 거야 이렇게.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자,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행위를 해도 법으로 처벌은 안 하는데 우리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저건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저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소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도덕으로 저거는 해롭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판단은 해요. 법으로 금지하진 않지만 이걸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걸 비난을 합니다. 정죄는 해요. 자,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아, 성경에 보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정죄 아닐까? 어때요? 지금 요것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것입니다. 정죄는 말이죠. 정죄는 예수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인간적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제가 씻어진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예수 보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구원의 의미로 쓴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구원의 의미로 보혈의 제사함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로 썼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이제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의를 구별하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해서 가능한 깨끗하고 가능한 정결하고 가능한 구원받은 백성 때문에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는 애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죄와 죄의 의의를 그리고 거룩과 더러움을 정결함을 음란함을 이렇게 그 불경건을 이렇게 나누는 행위는 이건 뭐지? 이건 정죄인가? 요거는 정죄라고 안 그래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요거는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죄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분별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죄와 분별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차별이라고 하는 그 금지라는 말은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데 유대인 헬라인 차별 없다 로마인에 나오고 골로새서에 보면 자유인 종 차별 없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차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기, 원래 성경의 뜻이고, 행위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도 죄를 범하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해서 죄를 씻어야 합니다. 뭐 한번 구원받았으면 정죄 없다 그랬는데 뭘 자꾸 또 죄를 회개하라 그러세요? 참 귀찮게. 다 죽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 죄 다 씻었어. 고백할 필요 없어. 이건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단.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도 죄가 있습니다. 불완전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키며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짓려고 성령에 의지해서 애써서 사는 삶이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분별 행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 행위를 차별금지법은 뭐로 모르느냐? 정죄다 이렇게 몰아요. 이렇게 분별을 그거 해서 동성애자 앞에서 자꾸 동성애를 죄라고 그래요. 성전환을 죄라고 그러고 그 상처받잖아요. 고운 말 좀 쓰세요. 정죄하는 말 좀 하지 말고 어때요? 헷갈리잖아요. 이런 교묘한 말로 성경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이 교묘한 논리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정죄는 말이죠. 정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죄이고, 우리가 서로 죄를 범할 때 죄 범하지 말라고 서로 권면하는 행위는 절대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 행위예요. 아멘이에요? 정죄냐 이 동성애를 놓고 음란을 놓고 정죄냐 여부를 놓고 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미혹을 당했어요. 어떤 미혹을 당했냐? 아, 왜 그렇게 동성애와 성전환만 죄예요? 그냥 음욕과 탐욕에 빠진 사람들 수없이 많은데 왜 한국교회는 동성애만 갖고 이렇게 난리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러니까 서로 동성애 하지 말자, 성전환 하지 말자 이렇게 불편한 얘기 하지 말고 가능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고운 말만 씁시다. 그 정죄예요. 어때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가 이런 말을 자꾸 해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이렇게 반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냥 내두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바르새인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다고 하면서 여자만 잡아와요.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잡아온다고. 아주 뭔가 이제 석연치 않죠. 그리고서는 힘없는 여인을 놓고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추궁하죠. 추궁할 때 예수님이 땅, 이 성전 마당에 이 땅에다가 뭘 글씨를 쓰고 있었다고 계속 그래요. 근데 무슨 글씨 쓰고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성경이 얘기 안 해요.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걸 자꾸 궁금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거 자꾸 궁금해해야 답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한테 낚여요. 그냥 필요하지 않아서 그냥 무슨 글씨인지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여기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쳐라. 그래. 어때요? 한 사람도, 물론 이제 그때 정신이 나간 사람이 죄로 칠 수도 있었는데 다들 겁을 먹고 다 도망갔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공포를 느끼게 해서 다 도망가게 한 다음에 여인하고 독대한 게 기록에 남아있죠.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다 도망갔습니다. 사실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죄 없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은혜의 때니까 죄를 심판을 마지막 재림 때까지 미루시고 나도 지금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돌아가서 어떻게 하래요? 죄를 짓지 말라. 자, 죄 짓지 말라 다시 말했을 때 이 여인은 음란죄를 지고 왔어요. 그러니 아마 배우자 아닌 사람과 이런 동침하다가 불려온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음행죄는 죄다라고 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하신 것입니다. 자, 음행한 여인 앞에서 음행은 죄니라 여인이여 이제 내가 기회를 줄 테니 돌아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라고 말해주는 것은 정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가까운 주의 앞에 성전환을 했거나 하려고 하거나 동성애를 행한 형제자매가 있거든, 형제여 자매여, 그것은 성경상 죄입니다. 돌이키길 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죄예요 아니면 권면이에요? 절대 정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성에 관한 이 거룩의 말씀을, 음행하지 말라는 말씀도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의 하나입니다. 성경의 말씀 전체가 거의 다 복음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의 거룩에 대한 말씀도 다 복음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동성애를 금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가르칠 자유, 이 신앙의 자유를 정죄다 이렇게 교묘한 논리로 왜곡하고, 그렇게 하면 정치적 고통을 주니까 인권침해다 이러면서 막으려고 하는 제 법이,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한 우리의 신앙과 양심과 학문과 언론의 자유, 이런 신앙, 학문, 양심, 언론, 이거를 노략질해요. 이 자유를 뺏어버립니다. 독재법이에요, 독재법. 그러니까 우리 차별금지법을 막는 운동에 우리 막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방치했다가 성경의 진리대로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자유를 다 뺏겨서, 이 자유가 어느 정도 뺏기냐, 사회에서 직장에서 동성애나 성전환을 성경대로 말하면 다 인권침해로 몰려서 이 법이 제정되면 직장에서는 징계사유가 돼요.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수들은 다들 징계를 먹고 파면돼요. 교육기관에선 절대 못 가르쳐요. 절대 이거 가르쳤다가, 나는 이 스코틀랜드에 어느 학생이 성은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는 젠더 인정 못합니다 했다가 선생님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이렇게 될 정도로 이 기본적으로 이 신앙의 자유가 다 뺏겨요. 이런 굉장히, 이걸 동성애 전체주의 사회, 성전환 전체주의 사회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퀴어 축제예요. 자, 퀴어 축제가 대규모로 커지면 이 법은 반드시 제정돼요. 그래서 어느 맨 처음에 이 퀴어 행사가 문화 행사로서 자기들 행사로서 하다가 말겠지 이랬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반문화적이다, 반문명적이다라는 분위기가 딱 조성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지없이 동성애 독재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법이 제정될 무렵에, 시도가 될 무렵에 퀴어 축제도 동시에 일어났는데, 퀴어 축제가 동시에 일어날 때 막아서는 성도와 국민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 어떻게 보여줄까? 그 사람들이 시위하면 그 다음날 우리 시위를 하자, 그 앞에 시위를 하든지,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호주 같은 나라는 마디그라 축제가 한번 확 휩쓸고 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성도들이. 거기 기독교 국가인데. 그 다음 날 시위를 크게 했어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일날만 텔레비에 나오고 그 다음날 소송을 해야 시위를 해야 안 나와.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같은 날 해야 되네. 같은 날. 같은 날 해도 좀 가까이서 하면 충돌이 있고 너무 긴장되고 막 너무 막 이렇게 불편하니까 텐션이 높아지니까 좀 떨어져서 하자라는 견해가 있었어요. 떨어져서 하면 어때요? 퀴어 축제만 보도하고 반대 집회는 보도를 안 해.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감동 줘가지고 한국의 교회 지도자는 저 사람들이 정하면 같은 날 한다. 저 사람들이 어디서 하든 최대한 가까이서 한다. 이런 대회를 발달시키기 시작했어요. 이게 퀴어 서울 퀴어 반대 통합 국민대회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퀴어 퍼레이드가 신촌 홍대 앞을 위주로 이제 막 트럭 몇 개 구해가지고 막 민망하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많은 분들이 도로에 막 누워서 못 가게 하고 막 이랬는데 초기에는 저쪽 퀴어에 참여한 사람들보다 우리 반대하는 분들이 훨씬 적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이제 그 박원순 시장 시절에 퀴어 이 서울 광장을 빌렸어요. 그 서울 광장을 꽉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서울 광장을 채우면서 확 커지면 못 막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걸 막아서려고 했던 이 기도운동 단체에서 한국교회 전체에 알려서 한국교회 교회 차원에서 막아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교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막는 성명서를 내고 그 인접에서 막는 집회를 했는데 저쪽에서 한 5천 명, 만 명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바깥에서 한 만 명, 2만 명이 이렇게 비등비등 이렇게 좀 싸우다가 해마다 그때 막 꼭 그 옆에서 해야 되냐, 꼭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되게 안 나와요. 그래도 이제 뭐 한 만 명, 2만 명이 이렇게 나가다가 코로나가 딱 있었어요. 코로나 있으니까 모두 금지. 코로나 2, 3년 후에 저 사람들이 박원순 선생님 그 말년쯤인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5만 명을 목표로 그 사이에 우리가 부지런히 차별금지법 동성애 해악을 부지런히 알려서 이제 한국의 성도들을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저쪽은 한 만 명 나왔는데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딱 모였는데 몇 명 왔냐? 10만 명 온 거예요. 10배. 할렐루야. 근데 우리 쪽 분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 땡볕이에요. 열기가 뭐 장난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비가 오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과연 비가 왔어요. 비가 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저쪽에 이제 요상하게 차려입은 분들은 비가 오니까 이 패션이 다 무너지잖아요. 화장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갔어요. 저쪽은. 이쪽에 비가 오라고 기도한 분들은. 다행히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비가 차가운 비가 아니라 더운 비가 내렸어요. 따뜻한 비. 어우, 기도에 응답했다는 의미로 한 사람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비가 온 후로는 훨씬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올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훨씬 더 격차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이래저래 대해서 시장이 그때 여러 가지로 또 동시 신청도 되고 민망하다 그러고 막 우리가 거기서 막 이상한 사진 찍으면 막 법정에다가도 내고 막 언론에도 막 내고 막 전 여러분 이렇게 어린애들도 도저히 볼 수 없는 수치스러운 장면들이 뭐 너무 많아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저쪽에서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나라는 이 노출이 이게 흥행에 성공을 안 한다 이런 걸 알게 돼서 전 세계 퀴어 축제 중에서 제일 싸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싸매고 나오니까 흥행이 돼요 안 돼요? 싸매도 흥행이 안 되고 노출이 되면 비난이도 하고 이래서 저쪽은 지금도 맨날 만 명 안팎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이 가속도를 주셔가지고 계속 10만 명이 15만 명이 되고 15만 명이 20만 명이 되고 작년에 25만까지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올해 날짜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쟤들이 정했어요. 6월 13일. 그래서 우리도 같은 날 해야 됩니다. 6월 13일. 네? 6.13 대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이쪽 그 서울시 의회 앞에서부터 저기 남대문까지 이렇게 저희가 신고해 놨어요. 나와야 될까요? 그냥 그날 어디 가야 될까요?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딱 한 번 힘껏 해서 좀 나와 주세요. 그러면 서울에서부터 퀴어 대회에 10배, 20배, 지금은 거의 30배까지 나오는 이게 딱 되니까 대전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제주에서, 광주에서, 춘천에서, 인천에서 이렇게들 열려요, 퀴어 대회가. 그런데도 막는 성도들이 참여자들보다 10배, 20배 더 나오는 세계의 유일한 선진국 도시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초교파적으로 나와가지고 크게 막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그러다가 표에 떨어질 것 같고 지금 보세요. 선거에 오차범위 낸지 바깥인지 막 한 표가 피가 마르는데 이거 가지고 교회하고 척을 지면은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이 문제가 쏙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이 범진보에서 결심만 하면 통과된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여야의 기독의원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 법을 막아서고 있어요. 국회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보수 정부, 진보 정부 가리지 않고 제기됐어요. 제기됐는데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보수 정부 국회의원들만 맡고 진보는 지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여야에 믿는 의원들이 한 절반 이상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셔서 이상하게 복음화율이 20-30%밖에 안 되는데 거의 제가 보기엔 전문직의 과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저기 3.1운동 때도 말이죠.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줘서 각 분야에서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집계를 해보면 거의 과반 가까이가 크리스찬인들입니다. 그럼 이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목사님들이 찾아갈 때 법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법률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좀 약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차별금지법 강의를 좀 했다는 저를 자꾸 좀 조 변호사님 좀 불러서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20일 때 국회 때 여야 국회의원분들 만나러 가는 목사님들 자리에 한 30번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국회의원분들이 잘 몰라요. 이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반대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치매로 몰고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말해도 차별로 몰아요. 심지어 요 말도 차별로 몰아요. 결혼은 남녀가 해야지 어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 이게야. 왜 남녀만 해요? 그 돌려가기로 우리를 정신적 고통을 줬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남녀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차별로 몰리게 차별 보고서에 써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국회의원분들한테 딱 보여주면 뭐 이런 법이 있죠?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자, 차별금지법의 최대 문제는 찬반의 자유를 막습니다. 한번 따라와 봅니다. 찬반의 자유 보장하라. 이거를 퀴어 축제 반대 통합국민대회 나와서 외쳐주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죠? 네. 그리고 요즘은 대개는 뭐 이거를 막는 천주교인들, 불교인들, 일반인들, 유교인들도 같이 하자 이러다가 그분들은 아무런 사명감이 없어요. 안 나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곳에는 전부 예배 형식으로 드려요. 거기서 설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지루할까봐 계속 기도하고 그래요. 소리 듣고 이래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퀴어 반대 통합 국민대회는 시위가 아니고 사실은 거의 예배의 자리와 찬양과 거의 기도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오시면 살아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곳인데 어떻게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에서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알려주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이 법을 잘 모르시니까 목사님들은 법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고 목사님들은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요? 이 법이 통과되면 순교의 각오로 맡겠다고 결연한 자세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탁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얼굴이 목사님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한 5명, 10명이 우르르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 이거는 나는 성경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나를 범법자로 문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 어떻게 되겠냐. 나는 정말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맡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 목사님 이렇게 잘 눈치를 보잖아요. 그럼 딱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면은 국회의원분들의 얼굴이 굳어져요. 약간 하얘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이 차별금지법 하자 그럴 때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막아준 게 아니고 깨어난 소수의 목사님들을 깨워 일어나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때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한 진리로 단호하게 경고해서 거룩한 공포를 준 거예요. 여러분, 협박과 경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협박은 말이죠. 아유, 뭐 배, 뭐 철판 깔았나 봐요. 이런 뜻은 뭐예요? 철판 없으면 뭘 배에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담그겠다는 거 아니야? 이 말 자체는 섬뜩하잖아요. 밤길 조심하세요. 뭐예요? 밤길에 내가 덮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아이들 그 잘 학교 다니는가 보죠? 이러면요.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려까기식으로 하는 게 이런 게 협박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협박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는 이건 거룩한 경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공포를 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성전한 하나님 대적하는 거 계속하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색 탐색하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의 아폴로 신전과 아프로디테 신전 얘기했잖아요. 네. 이 복음이 전해지던 시기하니 로마 시대였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 이제 그때 그 막 할 때가 이 지금 티베리우스 황제가 태어났을 쯤에 예수님이 좀 태어나시고 그런 다음에 막 복음이 확 전파될 때는 막 네로, 글라우디오 막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이럴 때가 로마 시대예요. 그 로마 시대는 이상하게 이 신약 시대에 동성애를 금했던 말씀이 그 이제 모세가 전해준 BC 15세기에 딱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간간이 사사기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는데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로마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던 시대에 폭증해요. 로마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런 다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율법은 남색하는 자를 이렇게 경계하게 했었다 이래서 디모데서에도 나와요. 이 말이. 그리고서는 기본적으로는 베드로서에 보면 유다서에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소돔처럼 다른 색을 따라가는 음란 행위를 경고하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동성애에 관한 말씀인데 왜 그러면 로마 시대에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의 도시도시마다 이방 신전에서 제사할 때 신전 사제들과 그냥 물란한 동침 성행위를 했던 것이 당시의 로마의 예배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의 로마의 예배법은 정복하기 전 가나안 땅의 예배법의 확장판이에요. 확장판. 그런데다가 로마 안에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로마서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로마서 1장에 동성애 나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전에 보면 그런 일을 남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막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말이 1장부터 나와요. 그 로마서를 쓴 장소는 고린도.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쓰면서 로마에서도 여자 동성애, 남자 동성애가 만연해 있다는 걸 전제로 막 이방인의 지금 제의 끝판왕으로 동성애를 얘기할 정도로 이 동성애가 로마시 천역에 확산되어 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 로마 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죽음에 정하는 것을 알고도 이것을 행할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옳다고 하는 이라고 1장 마지막이 끝나요. 그러니까 동성애와 성전환을 옳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옳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철학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독교 철학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철학은 헬라에서 왔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누가 거짓과 철학의 속임수로 너희들을 속일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철학은 짝퉁 성경이에요. 짝퉁 성경. 진리체계인데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진리체계고 그렇듯하고 지성인처럼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철학했다 그러면 철학을 좀 해본 사람들은 철학을 안 한 사람을 몇 마디 이렇게 나눠서 아, 이 사람 철학을 전혀 모르네 이러면 속으로 굉장히 교만하게 쟨 철학도 없네 이래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철학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철학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철학이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 대신 뭘 믿어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철학보다 위에요. 철학 안 했다고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애가 철학이 없어. 어때요? 없어도 돼. 복음만 있으면 돼. 아멘. 복음이 없네 애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에? 철학이 없는 거에 절대 주눅들지 않으면 돼. 그런데 이 철학이 그리스 로마의 철학은 그리스 철학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 오시기 전 4,500년 전에 있는 철학에 있어서 위대한 스승들은 로마 철학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 철학자들이에요. 그리스 철학자 중에 세 명만 유명한 사람 되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 요 세 사람이요. 나훈아 가수가 요 세 사람 중에 테스 형을 테스 형 가보니까 있던가요? 천국이 어때요? 뭘 아는 사람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소크라테스는 천국에 있다 없다? 이게 철학자가 천국에 있다고 얘기한 초기 이단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도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에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성경의 진리대로 하면 기본적으로 철학자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오실 예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오실 예수님을 표방하는 양제사, 짐승제사를 알고 성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믿었다면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과 동일하게 보고 하나님은 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구약의 극히 구약의 백성들도 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짐승 제사가 내 죄를 씻을 것이고 언젠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이 먼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도 계시고 다윗도 계셔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다 있잖아요. 천국에 있는 이름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없고 예수님 이후에만 천국을 간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구약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철학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아주 무서운 철학책 하나가 있어요. 그 책을 누가 썼냐면 플라톤이 썼어요. 플라톤이 향연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로 심포지움이라고 그래요. 심포지움. 향연은 이제 향, 향내 나는 연, 잔치다 이런 뜻인데 이름 자체가 너무 멋있잖아요. 향연. 그리고 이 심포지움은 이게 이제 서로 음식 먹고 술 한잔 하면서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학술 대회의 의미로 쓰여요. 그 심포지움에 갔다 왔다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심포지움이라는 책을 딱 읽어보면 경악을 합니다. 주제가 에로스예요. 에로스에 대해서 술 한잔씩 먹고서 한마디씩 해요. 그 자리에 누가 있냐? 소크라테스도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글을 안 쓰는데 소크라테스가 말했고 다른 사람이 말한 걸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진 플라톤이 거의 다 동영상처럼 재현해서 쓴 책이에요. 이렇게 플라톤이. 근데 전부 뭘 얘기하냐? 에로스 하면 남녀의 사랑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동성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철학자들이. 그것도 전부 누구의 얘기를? 내 애인은 내가 사랑하는 자는 전부 나이 어린 미소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철학자들은 중년이어서 이미 수염이 두부룩하고 거의 건장한 남잔들인데 미소년들과의 그 애틋한 에로스에 대하여 찬양을 하는 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는 책. 그래서 제대로 읽으면서 소년, 소녀가 언제 나오나 끝까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이건 완전히 가난한 집 아이들을 이 좀 그 저기 장학금 주는 명목으로 원조 동성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도 아니에요. 동성 성폭행이에요. 아동 성폭행. 오늘날 그런 철학자들이 있으면 다 감옥 수감 대상입니다. 소아 성폭행범들이에요. 소아 성 동성 성폭행범들이 누구예요? 그 철학자들이. 철학자들마다 내 애인이야 계속 데리고 다녀.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그냥 토해낼 정도의 성이 물란했던 때가 로마 시대. 그러니까 네로를 보면 이 당시에 그 당시에 나왔던 이 황제들의 성생활을 보여주는 12명의 시저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수에토니우스의 12명의 시저들. 시저 이름은 우리는 멋있게 들잖아요. 그 처음에 시저부터 시작해요. 시저가 황제의 시작이니까 실질적으로. 근데요. 12명의 시저 중에 딱 한 사람만 빼고 전부 그 역사가가 그 황제들의 성생활을 써놨어요. 성생활 중에 동성애를 했거나 동성애의 소문이 11명이나 딱 하나 글라우디오만 그런 얘기가 없고 모든 시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황제까지 네로는 이 지금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한 황제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동성 결혼식을 대대적으로 올려요. 한편으로는 신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신부 복장을 하고 그냥 근친상관이란 근친상관은 천하의 그냥 마귀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했던 그런 황제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동성애를 하지 마라.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라. 결혼 안에서의 성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다 음행이야. 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그 문란했던 동성애로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던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이 내려져도 마땅했던 그 그리스의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대에 거룩한 복음이 들어가면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의 삶이 일남일녀의 정결한 가정이 돼서 자녀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양육하기 시작하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의 며느리와 자기의 사위를 문란했던 그 세상에서 잡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한테서 자꾸 이렇게 구하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삶에서 나타나는 이 빛과 소금의 위력으로 그리 이 문란했던 로마 시대를 300년 만에 확 정복하면서 로마의 국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가 국교화되자 로마 시대 전역에 그냥 음란한 행위와 동성애를 부추기던 모든 신전들이 다 파괴되고 그 파괴했던 그 조각들과 석재들을 가지고 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천년 동안 중세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천년 동안 사실은 이 복음이 국교화되면서 여러 가지 교리가 덧붙여지고 부패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났지만 한 가지 큰 성과는 뭐냐? 기독교가 지배했던 그 나라들에는 절대로 왕이라도 일남일녀예요. 일남일녀의 부부만 딱 되고 후궁을 둘 수가 없는. 그 당시에 동양에는 후궁이 몇 분 정도. 우리나라 몇십 명이지만 저쪽에 황제 정도 되면 막 단위가 달라져요. 막 백, 막 천 이렇게 나간다고. 이래도 이 기독교 국가는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결혼이 제도가 쭉 유지되면서 동성애와 음란이 난무했던 그 오이로파 땅 유럽이에요. 거기가 거룩해진 상태에서 천년간 이루어지면서 뭐 게르만족이 오고 뭐 이렇게 삼일체가 있고 아리우스파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종교개혁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오게 되다가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의 타락이 그게 다라고 그러니까 가톨릭의 또 인간의 창의 억압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한 게 르네상스였죠. 르네상스와 처음으로 돌아가자와 동시에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 종교개혁은 처음엔 말씀으로 돌아가자였고 세상 사람들은 처음엔 뭐로 돌아가요? 그리스의 로마의 철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일어난 게 르네상스 인문주의입니다. 그 인문주의가 이렇게 그림마다 다 콕콕 싸매요. 인간의 이 육체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예술가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그 미술 천재들은 유감스럽게도 어디서 영감을 얻냐? 저기 파괴되었던 땅속에 깊이 묻혀있던 그리스 로마의 그 신상들, 신전에 놓여있던 신전에 가면은 요즘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그 신전에 그리스 로마 신전에 있는 그 이렇게 조각상들은 옷을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거의 안 입습니다. 왜 안 입을까요? 그들은 이 신전에 와서 음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는 것 자체가 음란 욕구를 촉구하도록 하는 이 나체상으로 가득 차요. 특히 하체는 전혀 안 가리는 게 저들의 전통이에요. 이게 음란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다가 특히 남성의 육체를 아름답게 그리는 거, 이건 전부 아폴로 신전 전통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이 제일 남자로서 매끈하고 예뻐요. 얼굴도 몸도 절대 근육질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런 남자 좋으셔요? 왜 이 동성애자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나중에 책들과 이렇게 생애를 추적하니까 뭐예요? 동성애자였다는 거죠. 이들이 동성애적 영성을 가지고 이게 저기 다윗상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다 미켈 이 아폴로 신전에 있었던 그 영감을 가지고 와서 그 신성한 성당에다가 그려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를 덮고 철학을 덮고 그 다음에 대학을 덮으면서 어떻게 되냐? 대학을 지배하는 철학이 전부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 지배돼서 지금은 종전의 대학은 전부 성경이 지배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에 대학을 전부 이성을 숭배하기 시작하자 이성을 숭앙하는 철학이 대학을 다 지배하면서 어떤 문제가 시작했냐? 성경을 이성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다 이성으로 이해되나요? 안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성경의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아니야 일부만이야 예수님 말씀만 그 빨간색 요구만 하는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 어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에 감동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받아서 쓴 1.1획도 모든 글자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네. 마귀의 종들이 이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거짓 신학을 지금 신학교에 퍼뜨리기 시작을 해서 17세기부터 서구의 교회가 왜 저 지경이 됐냐 차별금지법, 기여축제, 성혁명 못 막아서 완전히 무력하게 되고 그 지금 유럽의 도시마다 도시마다 가보면 중앙에 웅장한 교회 건물에 어때요? 여기 있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만큼 모여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 문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성도들이 없고 맨 구경꾼만 있나요? 구경꾼만 있잖아요. 거기 있는 부동산 가치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도시의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웅장한 건물 그거 전부 다 16세기에 세워진 건물들이에요. 그 건물들이 점점점 벼가기 시작한 게 이게 다 뭐냐? 철학이 확 다시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유명한 철학자들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철학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포스트모던이 되고 존재론적으로 유물진화론이 되고 언어적으로 해체주의가 되고 여성으로서 젠더주의가 나오고 예, 표현의 자유로 PC론이 나오고 이러면서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꽉 세상을 접었는데 그 정점에 뭐가 있냐? 이성을 높이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있다. 이 헬라 철학이 부활해서 그리스의 로마의 세상을 덮듯이 지금 복음이 전해지던 그 시대처럼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임수인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 시대에 우리는 철학의 헛된 속임수를 마땅히 경계하고 복음을 굳게 잡, 그래서 진리를 굳게 잡는 믿음으로 이 음란한 세상, 동성애를 정당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거룩의 믿음을 잘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 그리스 로마를 지배하던 이 음란이 지배하고 이성이 지배하던 그런 우상이 지배하던 세상을 이겨나겠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그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 주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의 일부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럼 하나님 말씀인 것과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네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데? 보면 알지 뭐. 그럼 네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 결국 그렇다는 거지. 어때요? 여러분, 일부 영감설은 그 전제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 이 중에서 맞는 거와 틀린 걸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말씀 중에 틀린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은요, 모든 것들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피조물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분은 입법자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토기예요.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나요? 라고 뭐가 묻자? 형제여, 네가 누구시기에 창조주에게 반문하느냐? 여러분,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구원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권사항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이 진리예요. 아멘. 내가 알아봤더니 진리라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알든 모르든 다 진리예요. 이렇게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창조를 믿고 동정녀 탄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승천을 믿고 천사를 믿고 귀신도 믿고 지옥도 믿어? 미신이야?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프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말씀 믿는다고 조롱하면 우리는 성경에 기하면 어떡하래요? 기뻐하라잖아요. 하늘에 상급을 쌓는다고. 아우, 오케이. 드디어 상급 쌓을 때지. 이렇게 해서 믿어! 이런 다음에 조롱을 받아야죠. 그래서 좀, 나 하나님한테 가면 너 조롱 좀 받고 왔니? 네! 이렇게 얘기하면 상급을 주잖아요. 너 조롱 좀 받았니? 아니요. 그럼 상 줄 게 없잖아요. 상 줄 게. 우리는 성경에 완전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롱을 받으면서도 고백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뭘 믿는데 저렇게 이렇게 알 수 없는 공포에 그 공포를 도대체 뭘 믿는 거야? 그랬을 때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그러게 되면 복음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이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이성 앞에 굴복해버리는 신학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신론이라는 것이고 이게 성경을 인간이 판단할 수 있다는 성경 비평신학이라는 것이고 이 성경 비평신학이 아까 얘기한처럼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는 악마예요, 악마. 그 자유주의 신학 이러면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가지고 동성애가 괜찮다고 얘기하고 성경 가지고 여기 나오는 동정녀 탄생은 이게 사실이 아니야, 역사적 사실이. 이건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분명히 홍해를 건널 때 물 가르고 건넜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물 가르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갈대숲을 걷었대요. 갈대숲을 어때요? 그 물벽이라고 그러죠. 물벽.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오늘날 전국 신학교에 몇 명이나 됐냐? 전국의 신학교, 전 세계 신학교에 한 80% 이상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어요. 학문의 이름으로, 신앙은 보수로, 신학은 진보로. 어때요?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앞으로 여러분을 이 양들을 목회자 할 전도사들에게 성경을 못 믿게 하고 부활을 못 믿게 하고 천국을 못 믿게 하고 지옥을 못 믿게 하는 이런 거짓 신학이 계속 퍼졌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니까 성경 안 믿는 교수들 밑에서 성경 안 믿는 목사들이 나오고 성경 안 믿는 목사들 밑에서 성경 안 믿는 성도들이 나오자 지금 서구의 선진국 교회들이 교회당이 텅텅 비게 된 게 신학교에서 거짓 신학을 가르칠 때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학교에 성경 믿는 교수들 세워지게 하시고 적어도 대한민국 신학교 안에서는 성경을 온전히 믿는 교수들과 목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는 이걸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했는데요. 여러분, 세상 대학은 학문의 자유 있어요. 유물론을 가리키고 진화론을 가리키고 부처를 가리키고 힌두를 가리키든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같은 믿음을 공유해야만 교회에 있어요. 여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님 믿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여기 와서 예배해야지,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는 사람들 여기서 와가지고 믿지 말라고 막 큰소리치면 그냥 둬야 돼요? 아니면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이걸 칠이라고 그래요. 출교라고 그래요. 출교. 이 거짓을 가리키는 자들에 대해서 치리하고 출교해야 순전한 믿음이 지켜집니다. 이거를 서구교회가 지난 400년간 안 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서구교회가 그때 신학교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절반 이상이. 근데 하나님이 그때 활발한 세계 선교 운동을 일으키셔서 초교파적으로 하도 신학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신학을 안 한 종교 지도자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구두닦이 소년을 탁 일으켜가지고 부흥시키 무대 선생님을 일으키시고 비즈니스맨 예레미야 렌피어라는 사람을 기도운동으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각성시킨 다음에 신학교가 무너지니까 일반 대학생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둬서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해서 SVM 세계 대학생 선교운동이 1800년대 초중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1800년대 끝물에 확 전성기가 있는데 그 1800년대 그 끝물에 전성기가 있을 때 서구의 신학교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들이 조선에 오기 전에 조금 살만한 일본 애들 많이 가고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랬는데 조선은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조차 없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거기 잘못 들어가면 막 흥선대원군이 어? 이래가지고 어. 그리고 가는 데마다 뭐 굉장히 그 스멜이 좋지 않아요. 어? 매주가 써야지고 감자가 썩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냥 위생적으로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때 조선화 가겠다라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미국과 영국의 거의 최고의 대학을 나온 우수한 대학생들을 선교사로 감동시켜서 대한민국에 확 오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들이 성경을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왔을까요? 완전 무호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왔을까요? 중국에는 노벨상 탄 펄벅이라고 있어요. 펄벅 선교사입니다. 자유주의 선교사. 영국과 중국과 일본과 인도에는 자유주의가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는 제정신이 아니면 안 오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믿는 선교사들만 하나님이 엄선해서 이쪽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막 구한말 일제시대 식민지에서 왔기 때문에 몇 명이나 왔냐? 1500에서 2000명 왔어요. 할렐루야. 오시자마자 이분들이 다른 것보다는 빨리 목회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신학교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학생들 거의 공짜로 재우면서 시켜야 돼요. 엄청난 돈이 드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크게 해서 신학교를 세워서 성경 믿는 목회자들을 양산시켜서 이 나라에서 성경을 온전히 믿는 목회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온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영국의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절반 이상 왔어요. 특히 우리 스코틀랜드를 좀 감사해야 되고 청교도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와서 교수진을 구성할 때 비평하는 교수들을 안 뽑았어요. 그리고 해외 막 유학 보내자 유학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비평 가르칩시다 했던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오류 있다고 지적 자랑하는 분들이 분리돼서 나와가지고 별도의 작은 교단을 만들었는데 주류는 전부 성경 믿는 신앙을 유지하게 해서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다 주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부흥 줘요 안 줘요? 기적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했더니 살아있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아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성경을 안 믿는 이 신앙이 막 오염돼 갈 때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마치 순전한 교회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섬같이 순전한 교회가 딱 남아있게. 인간의 노력인가요? 우연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큰 은혜 입었으니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첫째, 세계에서 퀴어 축제와 차별금지법과 성형명 교육을 무려 20년 가까이 선진국께서 막아서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에요. 대한민국 도시들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선진국 중에서 보급마일이 그래도 10, 20% 정도 되는 나라에서 차별금지법 성형명에 다 쓰러지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서는 최초의 거룩한 나라와 교회와 도시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차별금지법과 이 성형명 퀴어축제를 막아서는 최초의 거룩한 교회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해외의 무너진 나라들도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해외의 무너진 나라도 도와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 부지런히 듣고 성경적인 강좌를 듣고 반성경적인 광대에 미혹되지 않도록 막아서려면 이 SNS 시대에 유튜브 동영상 시대에 부지런히 듣고 전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반대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좋은 강의를 유튜브로 송출하는 강좌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예요. 자, 줄여서 차바아라고 합니다. 차바아. 네. 외우실 게 아니라 핸드폰을 피시고 차바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차바아의 용가를 강하게 하면 짜바아라고 그러는데 이 짜바아는 이 지금 그 쯔바오트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해요. 짜바아는 만군의 여호와를 여호와 쯔바오트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만군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차바 듣고 짜바 되자. 어떻습니까? 좋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의 교회는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거짓 신학과 대적하는 성경 믿는 신앙 잘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지금 신학교가 적지 않은 유학파들에 의해서 약간씩 위협당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유명한 신학교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캠브리지, 튜빙겐 나왔다 그러면 좋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는 다 자유주의적이에요. 대한민국 신학교가 가장 안전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해외파예요? 국내파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훌륭하신 거예요. 한국의 신학교가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학교를 지키는 성경 비평을 대적하고 경계하는 신학운동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신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의 각 신학교마다 비평하고 싸우는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사경회 활동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회에 부르심이 있거나 선교에 부르심이 있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저희가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예수병사 사경회를 해요. 그거 포스터를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드렸거든요. 오시면 아주 저렴하게 좋은 강좌를 출퇴근하면 3박 4일 정도 해드립니다. 8월 18일부터 20일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와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유튜브 송출하는 그 이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도들이 이 신학 교수들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부활 없다, 천국 없다, 지옥 없다라고 얘기하면 교수님이 그러시니까 믿어야지 이래야 돼요? 아니면 교수라도 성경에서 어긋나면 안 믿을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을 거야 이래야 돼요. 교수의 권위에 눌리면 지는 겁니다. 교수보다 말씀이 위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은 성경에 대한 신적 권위를 굳게 잡고 이 학문과 교수 이름으로 오는 거짓 신학과 대적하는 운동을 하는 강의를 계속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데 그 채널 이름이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운동협회. 좀 길죠? 앞에 모든이 꼭 들어가요.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줄여서 성수협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한번 구독해 주시고 귀에 있는 대로 들어주시고 널리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좋은 신학교 전오면 자유주의자들이 와서 뺏고 그러면 도망가고 뺏기고 도망가고 뺏기고 도망가고 옥스퍼드 전왔더니 뺏겨서 캠브리지 되고 캠브리지 뺏겼더니 시골로 구성하고 이렇게 에? 하버드 전왔더니 뺏기고 예일 가고 예일 뺏겼더니 프린스턴 가고 프린스턴 뺏겼더니 계속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숱한 대학교들은 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웅장한 궁전 같은 건물인데 다 성경 안 믿는 교수들이 차지하고 있네. 계속 뺏길 거예요? 아니면 좀 방어도 좀 하고 경우에 따라 탈환도 좀 해야 돼요? 그 신학교의 파수와 신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신학교를 온전히 지켜내고 회복하는 한국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며 헌신하시며 참여해 주시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 드립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